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몇 번 강조되었듯이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베드로의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모든 그 맥락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주홍글씨로 낙인 찍고 이모저모로 핍박하던 때라는 맥락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루었던 이 부부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도 이 당시 성도들의 반 이상이 노예이거나 하류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들이 대부분 천대받고 가난한 형편의 가정들이었어요. 그래서 핍박 중에서 부부 중 한 명은 끌려가고 죽기도 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부부들이 다 육체 노동을 하는 부부들이 많았죠. 그럴수록 더 성경적인 부부의 원칙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의 본문은 특히 세상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특히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협력 정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그래서 은혜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깨달아서 서로 한마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며, 이 말은 서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란 뜻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특별한 사랑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제들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핍박이 갈수록 거세어질 텐데 이를 대비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어떤 외부의 무서운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특히 8절의 이 모든 말들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을 해야 돼요. 전도하라, 구제하라 이상으로 중요한 명령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의외로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되거든요. 시대와 장소가 바뀌어도 지상교회가 가장 중시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될 프로그램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약점을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히 대하고 사랑하려고 힘을 쓰면 성령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고 세상 어떻게 사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21세기 서울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똑같은 맥락에 말을 해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랑 똑같은 맥락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짧은 말씀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오늘 3장 9절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복수란 게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한번 반복될 때마다 끝이 없어져요. 정치 보복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막 강도가 더 세지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에서는 모두가 지는 게임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나만 망합니까? 우리 후손까지 같이 망합니다. 복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민족치고 안 망하는 민족을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이 악의 사이클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끊어야 돼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랑 나쁜 짓 누가 잘하나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그냥 나쁜 짓이 그냥 온몸에 밴 존재예요.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영화 대사에서 나쁜 놈 잡으려면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돼서 그 놈을 잡잖아요. 그러면 더 나쁜 놈이 또 나타나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세상은 전부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망해버릴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에도 보면 물싸움을 잘하는 적과 물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적이 잘하는 싸움터로 끌려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마귀랑 악한 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더한 악을 만들죠. 칼 든 사람 이기려고 총을 만들었더니 저쪽에서 이제 대포를 만들어서 와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또 막 그 폭탄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은 마귀의 전쟁터인 악의 링으로 끌려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유리한 전쟁터 선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서 우리가 마귀의 전쟁터 악의 전쟁터로 끌려가면 우리가 당혹스러워요. 우리는 사랑하게 만들어졌는데 마귀는 미워하라고 하고 파괴하라고 하고 거꾸로 말이죠. 사랑의 털프로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마귀를 끌어오면 그때부터 마귀가 당황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용서의 세계로 끌고 오면 악인들도 당황하기 시작해.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면서 악인들도 자기가 모르게 마음이 부서지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잘 뛰던 사람도 중력이 다른 행성으로 가면은 꼼짝없이 힘을 못 쓰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탁 끌어와 버리면은 악인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의 세계로 같이 끌려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가 부서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맞설 때 예수의 보혈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야,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떻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용서, 욕을 안 하는 것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을 어떻게 축복까지 해주나. 이건 성경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말씀이 분명합니다. 축복까지 해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입술의 권세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천사를 동원하고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콜링이다,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하죠. 우리는 이때까지 보편적으로 부르심하면 목사로 부르시거나 뭐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뭐 사역자로 부르심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이 때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로 너희를 부르셨다.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상으로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르심으로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저도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힘들어요. 근데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듯이 원수를 축복하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믿고 하루씩 순종하면 조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핍박자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 속에서의 세계에서의 법칙은 물 위에서의 법칙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세계에서 핍박자들을 축복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귀는 미움과 저주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할 때 마귀는 그걸 신나게 뷔페처럼 먹고 점점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할수록 마귀가 그냥 득식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기대와는 다르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먹을 밥이 없어서 막 아사 직전에 가게 되면은 급속도로 힘을 잃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마귀의 밥인 미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무너뜨리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마귀는 급속도로 약해지고 천사가 역사하면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입술은 파괴의 능력밖에 없지만 축복하는 입술은 파괴된 것을 붙이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herit a blessing,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인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핍박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요셉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찾아 쓸 수 있는 걸 어떻게? 핍박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핍박자를 축복하는 일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 수백억이 있는데도 그걸 찾아 쓰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참 여러분, 성경에 이거 잘 보면 정말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 아 그 뭐 십일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구제하고 교회 잘 섬기면 되죠, 뭐 그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자를 축복하는 것도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핍박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뱉은 축복 이상의 플러스 알파로 하늘의 축복을 얹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보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복의 대명사들, 아브라함,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수를 대항해서 어떻게 했는가? 전부 다 용서의 사람이었어. 축복의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그들은 원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같이 싸우면 여러분도 원수랑 같은 레벨에서 인생이 끝나지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은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고 좋은 날은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축복을 하고 용서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는데,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상과 벌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보는 시각이 넓어요. 전반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후반전이 있다, 이걸 알고 뛰는 선수들은 이게 보는 게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시안적인 모든 보상과 심판이 이 땅에서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너무 심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인생 너머로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상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놓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는 거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똑같은 말에 남을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다 악한 말들에 해당되는데 그걸 끊어야 돼요.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했거든요. 자기 말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힘들다, 아프다,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적을 이루며 축복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통제하십시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입 밖으로 뱉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감사한다.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언어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한테 딱 붙어서 나옵니다. 믿음의 언어를 하십시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이죠.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딱 나누지 않습니까? 일단 의인을 향해선 주의 눈이, 이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얼굴은, 이것은 진노하는 심판자의 얼굴이에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칼을 들지 않아도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저 악한 자에게 정의를 집행할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기가 칼을 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의를 집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면 뒤탈이 없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악을 악으로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방법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마귀가 당황합니다. 세상이 당황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원수가 무너지며 우리가 축복받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초대교회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힘들 때일수록 핍박자들을 축복하며 마귀의 권세를 묶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